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무려 네 권이나 됩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책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굳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 있으시죠. 근데 어떤 성경이든지 우리가 하늘에서 뭐 뚝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뚝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사실 쓰여진 책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이것을 몰랐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책이 뭐 미래에 일어날 수수께끼까지 있는 책이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는 그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용이 뭐며 짐승은 뭐며 666은 뭐며 그 시대에 그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게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책의 성격을 모른 채로 덮어놓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하면서 결국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재림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실 수 있는 특별한 진리를 전해준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뭔가 올 것 같이 말하는 그런 구절들을 결국은 결론처럼 이끌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교주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이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정한 어떤 교회를 위해 쓴 책이었는데 누가 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는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상거지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아, 이 의도로 이걸 강조하려고 같은 사건이지만 이걸 강조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태도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되게 강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불구하고 기도를 하신 그 부분을 꼭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가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에 머물러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또 이렇게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누가가 똑같이 기록한 책의 사도 행전인데 초대 성도들도 1장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2장에 성령이 내리듯이 누가는 두 개의 책을 같은 어떤 비슷한 어떤 것을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를 세워서 사도로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열두 명을 세우잖아요. 복음서에는 그냥 세웠다. 그리고 쭉 이름이 나와요. 근데 누가는 달라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그렇게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열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 오랜 기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응답의 결과였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봐도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음 주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 세 명을 데리고 마운틴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확 바뀌어져. 얼굴도 몸도 입고 있는 옷까지도 눈이 부실처럼 환하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베드로는 여기 천막을 텐트를 지어야 되겠다. 너무 좋았어. 아예 머물고 싶었을 정도였어. 그 놀라운 일들이 그냥 복음서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누구와는 달라요.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같은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러니 누가는 성경의 이 중요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른 복음서 다 있지만 역시 어떻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오늘 이 사건, 이런 놀란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결과들이고 응답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했기에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질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다. 그 놀라운 불을 하늘에서 기도해서 내렸던 엘리야 같은 사람 같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으면 알겠지만 이 9장 앞부분에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말한 것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제자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one of prophets라는 거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친구 만나면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틀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 뜻이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좀 쉬운 말로 하면 세이비어,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라는 거죠. 구약 전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최초의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대적에서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 약속한 게 구원자 아닙니까? 그 수천 년의 구약 전체의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그게 놀랍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이야기했어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어떻게 제자들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믿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도 그리고 설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진짜 알고 만나게 된 신앙을 갖게 된 그 모든 것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반드시 내게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냐 하는 것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기를 나라를 독립시켰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를 다스리는 초대 왕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나 다른 대선지서들을 보면 뭔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은 자기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확 회복시켜서 온 나라를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메시아의 예언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처음 메시아가 왔을 때 바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냐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고난받고 죽는다는 메시아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지금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 멱살 잡고 한판 붙듯이 대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고 이 사탄아 하면서 한판 붙죠. 분위기가 샤해졌어요. 예수님은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이후에도 또다시 두 번에 걸쳐서 이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다면 당연히 이 메시아를 따르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없다 생각하고 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가 뭐 장식뿐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냥 사형틀에 못 박힐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영광을 아예 내려놓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26절에 가서는 만일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이 말은 아우 창피해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건 나는 좀 부끄러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다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당하게 될 어려움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즉 디모데 너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에 있었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부끄럽다는 말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걸 피하지 말라고 피하는 것을 부끄럽다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가서도요 그런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믿는 것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네. 과연 나는 이 정도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자신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가 시푸른 칼을 목에 들고 짤을 생각하고 진짜 예수 믿을 거냐고 됐을 때 그래 찔러라 나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고민이 되는 분들 또 아마 자신이 사는 분 또 자신이 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장담할 수 없다,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들, 그럴만한 그것이 중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 없는데 중요한 일일 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하여튼 좀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자신이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 올라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어이없이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위에 치열하게, 너무 힘드니까 치열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기도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점점 바뀌어지고 십자가를 질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여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한번 조는 제자들 뭐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기도는 좀 달라져요.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제자들 찾아오죠. 또다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고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의 바뀌어진 태도를 봅니다. 23장 45절 4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러 대면하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불법 재판, 모욕, 인간적인 완전히 다 벗겨버리고 십자에 못 박아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를 재판하듯이, 헤롯 대왕을 재판하듯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을 재판하듯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기 시작하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아들의 도리를 다하고, 이 모습을 본 같이 못 박혔던 강도 중에 처음에 다 같이 욕을 했는데 복음서 보면 중간에 한 강도가 바뀌었어.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을 하자면,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했다고, 아니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는 그 죽음 앞에 왜 이 사람이, 강도는 바뀔 정도의 그 변화한 게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의연한 태도,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근지근 밟고 그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있어서 분을 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강도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변화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다 치면,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바로 전날 밤만 해도 죽을 지경이라고 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변화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치열하게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지만 그렇게 할 의욕이, 그런 마음이,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또 힘든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너무 힘든 것이. 쌓여가는 에세이와 계속적으로 제출할 날짜가 촉박할 때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잖아요. 그 수 없는 시리즈 유튜브에 몇 개만 봐도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진짜 이번 주로 내가 한다 이 결심을 하지만 또 돌아보면 또다시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몰랐어 그런 게 아니야. 알면서도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해줘야 싶지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때 그 장면 그 말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화가 치밀고 막 미움이 어떻게 떠나지 않는 계속 미움 마음이 있으니까 이랬으면 안 된다 이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싶지만 안 되니까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일도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하고 죽었거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물론 우리보다 훨씬 낫죠. 죄를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 경건하게 헐주님과 임재 속에 살았던 그분이셔도 그분은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감당이 안 되는 수많은 대적자들,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에 그는 멀쩡하게 편안하게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뒤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기를 빈들에 가기를 일을 하다가도 감당이 안 되면 또 뒤로 젖혀놓고 멈추고 가기를 얼마나 반복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죠. 기도했기에 그 수많은 이 땅의 그 어려운 상황, 삶들을 그가 감당해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집중해서 하려면 특별히 이렇게 장소를 가고 막 어떤 삶을 조종하듯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걸어가면서 나는 일하면서 난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어디든지 주님과 나는 교제하고 진짜 어중짱한 건 그냥 하는 말처럼 그냥 빈말처럼 하는 사람 성의 없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삶이 그렇게 편안합니까? 설거지하고 걸어다니면서 화장실 앉아서 기도하면 땡입니까? 그래도 살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피곤해도 아침 5시, 6시 일어났어. 모닥불 아침 우상에 참석을 하고 밤에 성경 통독 모임을 지켜내고 혼자서 안 되니까 거기 모임에 자기를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피곤한 몸을 일으켰어.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편안한 거 잘 거 다 자고 막. 볼 유튜브 시리즈 다 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삶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요즘 방학이라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 주중에도 수요일 날 본당이 꽉 찰 정도로 나와서 젊은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거거든요. 기도하니까 감당해내는 걸 아니까 그래도 견딜 힘을 거기서 얻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오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괜히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사람 만났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모발 잡고 한없이 정신없이 있지 말고 정 안 되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코스타 가서 기도가 잘 되면 코스타를 가서라도 조용한 걸 찾았어 소리 질 수 없지만 간절하게 말씀 묵상하며 그 자리에 읽으면서 기도를 해도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주님을 찾는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프마인에 적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탄은 알아요. 저 애가 하나님을 찾으면 저 중독적인 죄도 언젠가는 끊어낼 텐데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먹고 상처 주는 저 친구지만 주님 찾으면 완전히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바뀔 텐데 저렇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많은 상황이지만 나를 찾으면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언젠가 이겨낼 텐데 그걸 너무 잘하니까 다른 것 다 형용해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주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것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일 없다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무슨 일이 터지고 부부들도 꼭 그렇게 마이 달링 하다가 꼭 교회 오는 일이 차 안에서 싸우고 애도 그때 울고 이런 마음은 내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 싶었어. 옛날에 교회 앞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부부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기뻐한다 했어요. 그 말은 상하고 괘씸하고 막 믿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상한 마음이라서 주님 오는 게 중요해요. 부부 삶에서 왔어라도 각자 따로 앉더라도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왔겠어. 각자 따로 앉더라도 와야지 왔어.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막 이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리기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어서도 부족해도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 나빠도 부부싸움 하더라도 예배 딱 들어가면 그냥 여보 미안해요 손잡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와가지고 일주를 가고 이주를 가고 더 대판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면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이긴 것이에요. 이긴 거.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인사하십시다. 잘 이기셨습니다. 네, 계속 이기셔야 돼요. 계속.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고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기도 부탁한다고 저희가 기도할까? 에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세례도 무슨 기도를 부탁해 혼자서 하지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설사 아무도 안 해도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고백만 해도 주님께 고백한 것 같은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를 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그냥 일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기도 다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할 때까지 그 수천 년의 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는 일 딱 한 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겠느냐? 왜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로마서 8장 앞에 보면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께서도 하나님 자체가 나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이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일지라도 가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샘물교회 선교팀이 가가지고 그 반군에게 잡히잖아요. 엄청난 구덩이 파고 다 세운 다음에 총을 겨누면서 있었을 그 순간에 그 중에 멤버 중에 지난주에 새신자 등록해가지고 왜 해외 간다니까 쓸레쓸레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낭패를 당한 거죠. 그 초신자가 거기 서서 기도했대요. 그냥 한 방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초신자도 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교회에 대해 욕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간밤에 자는데 갑자기 밤에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시급한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너희들끼리만 기도하냐 했더니 아무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날 밤에 천사들이 거기 현장에서 그 영혼들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뒤늦게 간증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님이 기도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그처럼 기도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짐은 기도하라고 하는 짐인 것입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삶을 원하시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돌보십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생각지만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그 불안한 마음, 복잡한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여유가 있고 사항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까지 더 생겼는데 불구하고 왜 이전보다 마음이 공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행 다녀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또다시 여행 가려고 카렌다를 보면서 날짜를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간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힘들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8장 들어서자마자 주님이 비유 하나를 드셔요. 너무 잘 아는 말도 안 되는 뇌물 안 쓰면 절대로 재판 안 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을 아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가부가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비유를 들잖아요.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비유를 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비유를 마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비유를 통해 설명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 비유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 든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밤낮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밤낮 부르짖는 그게 택한 백성이더라. 택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도 살아간다는 자체가 주는 무게가 삶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왜 숨이 막힙니까? 왜? 왜 더 나은데 별반 어려운데 왜 그냥 숨이 턱턱 막히듯이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아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 곤란이 지금 일어난 거죠.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중환자실에 갈 것 같으면 산소통을 넣어서라도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설거지 하면서 안 되면 따로 시간을 내야지.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해야지. 차라리 좀 더 기도하게 해서 일찍 피곤한데 일어나는 그 피곤함이 기도하지 않아서 겪는 그 엄청난 피곤함보다 더한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마음을 들여 시간을 내서라도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좀 뒤로 밀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통해서 이후에 많은 삶에 일이든지 관계든지 간에 그 짐을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내 삶이 너무 무겁다. 특별한 이유도 없다. 지나온 옛날보다 더 나은 데 불과 그렇다.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것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기 오셨으니 오늘 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테니 주님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시 그 자리에 꾸역꾸역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라도 중요한 거 제쳐놓고라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면 훨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들어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